이제 십계명 말씀이 다 마쳐지고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결론 같은 기록을 여기 담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우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전체 구조를 한번 하나의 원리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모세가 누구로부터 받죠? 흑암과 구름과 뇌성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 지금 과제를 받고 있습니까?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과제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순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시의 전달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의 전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원리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계시의 전달자로서 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며 전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나 또 일반 역사를 봐도 한 가지 뚜렷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이 흐려지거나 이것이 전달이 안될때 그때마다 불거졌던 것이 지독스러운 환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역사가 성경에서는 사사기 역사를 꼽을 수 있죠.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이런 맺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이 중요한 그 단초가 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사기 초반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규정했죠.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거기에 무엇의 부재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 시대가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부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 군데 확인을 좀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이 계시가 잘 전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가르쳐지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자, 3장 19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4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잘 드러나지 않던 시대에, 계시가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 계시의 전달자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가 썩었네 어쩌네 해도 민족의 소망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자, 어디를 보냐면 3장 12절을 볼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시작. 누굴 가르쳐 한 말인가 하면 당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가르쳐 한 말이에요. 엘리에겐 홈네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들은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짓들을 성전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제물을 가로채거나 아주 못된 짓을, 성전 안의 창기들과 교접하는 일들을 자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신명기의 가장 큰 흐름과 주제는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역사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시대, 그것이 단절된 시대마다 지독한 흑암의 역사를 열매로 나타내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을 때에는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목포로 흘러가고 장흥으로 흘러가고 통영으로 흘러가고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흘러가야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냅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죽어요. 전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우셨는데 모든 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공기도 순환을 시켜주지 않고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썩어요. 그래서 그 공기 속에 오래 가두어져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굉장한 몸에 열이 나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기 통하지 않는 룸에 한번 여러분 있어 봤습니까? 그래서 죄수들도 정기적으로 햇빛을 쏘여주고 새로운 공기를 쏘여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키고. 그게 왜냐하면 서큘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둠의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3.1교회 지난 세월 동안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을 하죠. 들으라.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전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서 6장으로 다시 가서 신명기 6장 보니까 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규정했죠. 첫째는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둘째는 규례라고 표현을 했고, 셋째는 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다른 색깔로 묘사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묘사한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첫째, 이 명령이라는 미초아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이 전제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계약은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독특한 계약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추아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 계약이 전제된 명령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계약은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군대의 생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군에 다 다녀오셨죠? 군에서는 연병장 좀 쓸어주시겠습니까? 부탁하던가요? 지휘관이 말 떨어지면 그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죠. 왜 칭찬했을까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은 곧 실행에 옮겨진 것과 같아요. 그게 군인의 군대의 생리예요. 지휘관이 말이 떨어지면 그건 되어진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이 그 생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를 가집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명령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참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가 보니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진작 말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요. 그게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순종이거든요.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그 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는 구원과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택한 자들이 그 부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때로는 이 명령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는 한데 아이들이 명령의 가치나 의미를 아직 모를 때에는 그거를 습관으로 길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먹나요? 공부의 의미를 알고 공부하는 초등학생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이걸 하나? 이거 써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엄마 회초리에, 엄마 잔소리에 억지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엄마가 맨날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너 레포트 썼냐? 이러는 부모 있나요? 그때는 자기가 그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를 재밌어서 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거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리은 디글리을 다 스펠링 배워가지고 글자 읽게 되었다 국어를 다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글자를 왜 배웁니까? 여러분 글자 하면 국어 다 끝나는 거예요? 책 읽을 줄 알면 국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글자를 알았으면 그 글자로 조합된 문장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그 의미가 갖는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진짜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기역리은 디글리을 가나다라 바바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 명령의 의미를 잘 몰라요. 모를 때는 강제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 담긴 포괄적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로 묘사했는가 하면 규례라고 묘사를 해서 긴 규례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규례라는 말은 이런 가죽이나 돌 같은 데다가 색이다 그 말이에요. 색이다. 왜 색입니까? 이런 가끔 문신 색이죠. 문신. 요즘 문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지워지는 문신이 있고 이렇게 바늘로 먹물을 찍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다 보면 문신 새긴 자는 출입금지 뭐 이렇게 요즘은 써놨습니다. 위압감을 준다고. 철없을 때 문신했다가 뭐 일심 뭐 이런 한자 많이 새기죠.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세요. 그런 문신. 그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색이다라는 개념은 영구히 보존하다라는 목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규례라는 말 속에. 그래서 이 규례라는 말은 굉장히 그 반복되는 습관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신약의 한 표현이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경험이라는 말은 굉장히 농도 깊은 단어입니다. 그럼 부부가 관계를 맺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음에 할 때 그 동침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살림을 살듯 신혼부부가 살림 사는 거 보면 웃기죠. 뭐 애기 그 손바닥만한 양말 하나 사는데도 노란색으로 살까 빨간색으로 살까 저게 좋겠어. 별 시시콜콜한 걸 다 의논을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사는 어른들이 볼 때는 웃기는데 그게 살림 사는 재미 아닙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별걸 다 물어보고 별걸 다 의논하죠. 부부가 사는 게 그게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스터디하고 듣는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규례로서 우리 신비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그 말씀을 살아낸 흔적을 갖고 있는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 흔적을 가진 사람의 말과 생활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만 받은 사람, 감동만 받은 사람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스타일이 노미널 크리스찬들, 명분적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무지하게 많이 듣고 감동도 많이 받고 뭐 얼마나 또 성경 공부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징징거리면서 질질 끌면서 피 흘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터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대항에 싸운 흔적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저 문을 들어올 때 전부 다 사실은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말짱해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다 보면 주일날 와서 전우끼리 만났을 때, 동지끼리 만났을 때, 살아남은 자들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마귀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오면은 들어와서 뭐 시큰둥해요. 서로가 봐도 별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말씀 지키고 살다가 깨지고 터지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열불내고 그러다가 주일날 성도와 성도끼리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 자체가 산 예배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세상에서 너무 어둠의 권세와 잘 지내다가 오는 사람하고 터지다가 오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죠.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오는 것 자체가 문 앞에서부터 감격인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 깨지고 터지다 오는 사람은. 그런데 그쪽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 오는 사람은 뭔가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키는 자라야. 그것이 규례라는 말 속에 색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삶 속에 새기는 작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도라는 말이 있죠. 법도.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법도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선포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선포적이고 선언적 의미. 12월 20일 날 20일 날이면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요 서울역 그 홀에 안에 홀에서 몇 교회가 모여서 그게 이제 플래시맵인가요? 플래시몹인가요? 그 용어 자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자매 하나가 색스폰을 딱 꺼내요. 그러더니 거기 가면은 그 조그만 동그란 무대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색스폰을 하나 꺼내더니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색스폰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날 때쯤 성악을 전공한 자매 같은데 또 저 구석에서 한켠에서 또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을 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미리 좀 짜고 하는 그림 같아요. 몇 교회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찬송이 끝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율동으로 찬송을 같이 하고 해서 온 홀 안에 크리스마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의 그 세리머니를 준비했더라고요. 한 네다섯 개 교회가 모여서 그러나 전혀 어색하지 않게 짜고 한 것처럼 아니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 교회도 25일 날 CCC에 입상했던 두 팀이 나가서 그 시청 앞 시청 앞 그 청계천 광장 그 무대에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 참석한 자들의 그 평가를 들어보니까 딱 다섯 글자더군요. 역시 3일교회. 여섯 글자네요. 역시 3일교회. 예.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의 선언적이고 선포적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이면 산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의 날로 이 바뀌어버린 더러운 문화를 우리 교회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렇게 좀 순환시키고 바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나는 1, 2월에 죽어도 대만 가야 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내야지. 나는 1, 2월이면 어쨌든 통영 가야 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좀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이런 좀 믿음에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법도라는 말이 사사 재판관이 결정한 결정문을 낭독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세상 앞에 선언적으로 공포할 이유가 있습니다. 선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한 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을 그냥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으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어디서 행하라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느 땅을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는 진공 상태의 땅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아시는 대로 일곱 족속의 거대한 악한 문화가 웅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DNA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문화가 이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가나안 문화예요. 이 당시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 성전 창기들과 교접을 해서 신과 접촉한다는 아주 못된 짓들을 그 우상의 제단을 중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을 굉장히 그 끌고 자극하는 그런 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전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던져진 세상이 그 못지않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원리도 무너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상황윤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성적인 문제서부터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성탄 이브날 있었던 여의도의 그 솔로 대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주최 측인가 어디서 남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세상에 선물로 피임기구들을 다 줬어요. 그거 다 싱글들인데 그런 짓들을 세상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성경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고는 거대한 물결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지켜도 지금 무너질 판인데, 고3 되면 교회 잠깐 쉬게 한다면서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중직자라는 집안에서 고3 되면 애들을 잠깐 쉬게 한대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나가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냐? 야단을 치고 말이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 없는 지식은 그게 흉기고 재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없는 지식으로 대학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 아이 평생에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에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 가르칠 거예요? 내일? 내일 누가 내일이 온답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왜 내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된다 그래서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딱 코끝에 호흡을 먹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내일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염려는 오늘 조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주어야 내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3.1교회 청년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세상에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